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17절이 아니고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오늘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갈라디아 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 이방 죄인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 죄인들이 받는 세례, 그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장면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처럼, 이방 죄인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예. 예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당연한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 다음 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허락하라 하는 말은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애매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여기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 한글 번역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옳다는 것인데요. 자, 옳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 옳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 말을 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옳다 이러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르죠. 성경은 100사람이 다 옳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옳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의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예,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 예, 법의 출발, 양심의 출발, 모든 것의 출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고, 이 옳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옳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내가 하는 대로 허락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말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그때 놀라운 일이, 한마디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매불망,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려가지고 더 이상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의의가 이루어지,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가지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이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 땅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참 쉽습니다. 예,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중에 제가 대구에 이제 집회를 했을 때 그 대구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그 말씀을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100% 동감인데, 쉽게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쉽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는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대충 아,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이게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이죠.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이 땅의 모든 슬픔,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무엇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의 고통이다. 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고 이 딱 한 가지, 예, 하늘과 땅이 단절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이 닫혀버린 것,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이 단절된 이 단절의 고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역시 이 한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 그 땅이 넓은데 그 중국의 북서 지역이죠.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이 여행을 하면서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행선지를 보고를 해야 되고 호텔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을 받아주는 호텔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호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호텔을 설사 찾아서 들어가서 호텔을 이용을 하고 나서도 어디서 왔는지를 적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한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행자들도 대단히 불편하죠. 왜 이렇게 철저히 통제를 할까요? 그것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동량으로 한 번씩 들어서 아시는 대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그 당국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독립운동,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전력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다스리고 싶어 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은 다스림을 안 받고 싶어 하고. 자,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중국 정부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그럼 받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이게 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 정부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부모의 돌봄, 부모의 손길, 부모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부모의 다스림과 같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전체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전부 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부차적인 기도 제목이지, 전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 기도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가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쉽게 말을 바꾸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가기 원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 나라가, 이 땅 전체가,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다. 거기에는 생명, 그것은 사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고 거기에는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내용,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 정부 통치를 안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적성 국가.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통하지도 않고, 첫째는 통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설사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해도 이를 악물고 순종을 안 하고 싶어하는 이 본성, 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 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번역 중에 말이죠, 그 여러 번역 중에 그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있는 이 번역보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잔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집념입니다. 집념. 예수님의 한 가지 집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한 가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이 참, 이것은 지독한 고통. 이 단절의 고통이, 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절의 고통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한두 시간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고 평생 생각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제가 한 번씩 그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서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이런 병리 증상 있죠. 우리가 그걸 자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시간에 그 말을 한번 했는데, 이 자폐의 이 고통을 겪는 이 아이를 옆에서 돌보는 부모가 겪는 고통은, 예, 뭐라 그랬습니까?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홀로코스트. 예,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겪었던 고통하고 그 스트레스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이 책에서 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타인과 전혀 교통이 잘 안 돼가지고요, 자기 혼자 자기 세계 속에 안에 이게 갇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이를 그 기르는 그 부모가 그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세계에 갇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듣지를 못하다 보니, 이 자기 세계에 갇히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노는 그 아이의 놀이가 뭔가 하면, 여러분 CM송 아시죠? 노래 그 광고. 우리 어릴 때에는 CM송 이러면 브라보콘 뭐 12시에 만나요 그건데, 하여튼 뭐 그런 CM송인데, 애가 혼자서 이 CM송을 부르는데 이걸 하루 종일 부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CM송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표현이 뭔가 하니까 환장을 하게 돼. 환장을, 정말 환장할 정도로 너무너무 옆에서 보기 고통스럽다.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렇게 옆에서 하루 종일 CM송을 부르는데도 옆에 있는 엄마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눈이 마주쳐지지를 않아요. 이걸 이제 이 부모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 마음이 사막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막화. 여러분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죠. 마음이 말라가는 거죠. 애가 옆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눈이 마주쳐지지 않고 엄마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CM송을 부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에 온 우주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편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올라갈 때 거기 계시고요. 지옥에 갔을 때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갔을 때 거기 계시고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 요나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말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는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는데 문제는 전혀 하나님을 듣지를 못하는 교통이 안 되는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교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예 없는 것처럼 유령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교통이 안 되는 이 엄마의 고통을 제가 잠깐 말했는데 제가 직접 그 몇 구절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제가 이 글을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엄마의 글을 한번 제가 한 두세 구절만 한번 인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우는데 너는 울지 않는다. 엄마의 말입니다. 내가 웃는데 너는 웃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을 외롭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천륜으로 맺어진 엄마와 아들이 마음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극도로 고독한 일이다. 24시간 내내 누워서 젖 먹고 똥 싸고 울어대는 아이를 키우는 그 고단함을 단번에 상쇄시켜주는 것, 그것은 아이와 내가 눈을 맞출 때이거늘 내 아이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웃지를 않는다. 나를 엄마라 불러주지도 않는다. 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처절히 혼자 남겨지는 이 외로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의 이 자기 고백입니다. 제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이 엄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엄마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절의 고통이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은 일반 은총이 그래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래도 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예 받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담아두고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이 열려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고통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단죄의 고통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하늘이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예, 뜻이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왕국 이야기 영화로 나온 그 이야기의 1편이 1편, 2편, 뭐 3편 그 영화가 계속 나오죠.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아이들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의 첫 번째 동화책 그러니까 나니아 왕국 영화의 1편입니다. 1편. 그 1편의 제목이 저는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 1편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사자, 옷장, 마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사자는 뭐며, 옷장은 뭐며, 마녀는 또 뭐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보고 나면, 이 동화책을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탁월하다, 탁월하고 기가 막힌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니아라고 하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니아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놀던 아이들이 나니아 왕국으로 어느 날 가게 돼요. 근데 영국에서 놀던 아이들이 나니아 왕국에 갑자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일부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니아 왕국으로 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다가요. 그 아이가 옷장에 숨었습니다.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 저 뒤편으로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판타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판타지가 아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마녀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니아 왕국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인데 이 사단 때문에 이게 지금 나니아 왕국이 겨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옷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장. 그러니까 사자, 옷장, 마녀 이게 첫 편의 제목인데 왜 이 옷장이 왜 등장하느냐? 여러분 이 옷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말합니다. 일상. 일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문 열고 나와서 신발 신고 이 전부 다 이게 일상이죠.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일상. 일상을 통해서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나니아 왕국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아침 밥 먹고 우리가 버스 타고 직장에 가 이 모든 이게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우리는 어디와 접속이 되는가 하니까 나니아 왕국과 접속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 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대로 접속이 되는데 그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상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누려야 할 그런 삶의 영역이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자. 그 뜻이죠. 그 뜻.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과 접속이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가정에서 이 개미떼가 나오는 거 이거 별로 많이 보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개미떼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개미 한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개미떼를 잡으려면 개미떼를 그냥 뭡니까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 당시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개미떼 박멸이 안 돼요. 그럼 개미떼를 박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미 구멍을 찾아내야 합니다. 개미 구멍을 찾아서 거기에 뭐 뜨거운 물을 붓든지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아니면 테이프를 바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아무리 박멸을 시키고 싶어 기독교를 박멸을 시키고 싶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멸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멸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잡아서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미떼를 박멸시키려면 개미떼 구멍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없애려면 성도들이 공급받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진원지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 땅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없으면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있으니까 로마가 이걸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저게 개미 구멍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공급받는 공급 통로. 그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이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공급하신 그 공급,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19장 11절에 보니까 마찬가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고 거기서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찾을 수도 없었고 설사 찾았다 그래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위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하늘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걷는 현장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하늘 문을 통해서 무한대로 공급받는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이게 부흥이다 이거죠. 부흥. 오늘 부흥 두 번째로